모든 성경의 약속은 사실 피의 약속, 피의 언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한마디로 피로 충만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형을 완성하러 오신 주님의 역사에 오심의 놀라운 사실을 선언하는 11절을 제외를 한다면 모든 구절들이 피로 충만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10번이나 피를 기록을 하고 있죠. 물론 중간에 생략한 15절에서 17절도 예수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언약의 완성과 유언이 유효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말하는 내용이라서 생략을 했습니다. 피를 보면서 행복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피는 생명과 일체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사람이 아닌 생명 있는 사람이라면 다룰 수밖에 없는 삶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의 책인 요한 계시록에서조차도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도 역시 우리 주 예수도의 피만이 사람을 살리고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은혜의 도구임을 선언하고 있는 거지요.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시 진행을 해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1장 18절 19절에 그렇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사도 역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피라고 증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는 곧 피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곧 피의 역사입니다. 최초는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말씀에서 시작해서 유월절 밤에 역사와 함께 수많은 짐승의 피가 흘려졌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이방신을 위한 제사에서 피와 심장과 같은 생명의 제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피의 역사를 모조하는 겁니다. 흉내내는 거죠.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과 생명을 훔쳐받는 어둠의 세력들의 역사로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내어 도적질한 자들에게는 거기에 맞는 형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충실하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먼저 18절, 20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뒷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귀중한 예수도의 피 흘림의 희생과 그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 율법 시대의 상황들을 그대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도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을 들어서 이해를 시키려는 그런 사랑을 보는 겁니다. 피는 곧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하겠는데, 많은 동물들의 희생을 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하는 말씀과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2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약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라는 사실을 이러한 약속에서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피는 생명과 직결되고 그런 이유에서 피는 곧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진실합니다. 그래서 피의 언약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피는 속일 수 없고 아직까지도 다른 것으로 피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피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했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라고 할 때 생명의 권한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즉 피의 권한도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최초에 육식을 허락하셨을 때도 이 피를 금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에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이렇게 홍수로 말미암아서 이 지상의 모든 식물이 다 없어졌을 때, 자라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최초로 채소같이 모든 동물들의 고기를 먹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로지 금한 것은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죠. 율법에서는 피를 먹는 것을 더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피는 곧 생명과 일체이고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레위기서, 바로 제사법전이라고 하는 레위기서 7장 26절에서 27절에 그랬고요. 조금 더 가서 17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니까, 어떤 사람이나 또는 어떤 피든지 막론하고 먹는 것을 율법에서는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율법의 최종적인 종결이라고 하는 신명기서에도 이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신명기 12장 16절입니다.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그 다음에 12장 23절에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 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신명기 12장 23절에 그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속에서도 직접 이러한 피에 대한 경계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됐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만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대표들을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장로들과 사도들이 많이 의논한 후에 이런 사실을 발표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15장 20절 읽습니다.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런 결론을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15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문서화해가지고 이것을 이방 교회들에게 전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 요긴한 것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 가지를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금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긴한이라는 말은 에파낭케스라는 말입니다. 원래 어떤 의미냐 하면 없어서는 안 될 필연적인 반드시 부득이 필요한 이런 의미들을 가진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경계를 주는 말씀인 거죠. 이러한 결정은 이제 이 바울과 일행이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 교회들에게 이 문서를 전달하는 내용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 16장 4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 작정한 규례가 뭐냐 하니까 바로 이 네 가지의 규례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5절 훨씬 뒤에 가서 보니까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랬어. 이런 문제가 결국 한 번만 나왔다면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도 있겠는데 계속해서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결정이고 이방 교회들의 문서화해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 시대에도 우리가 피의 언약에 예수님의 피로 사는 우리들이 피에 대한 경계는 가져야 되겠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에 부분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와 비교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짐승의 피도 순간이나마 죄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얼마나 확실한가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는 흘러야 됩니다. 육신의 눈에 피 흘림을 보는 것은 문제이죠. 섬뜩하죠. 그러나 피는 반드시 정해진 방법을 따라 흘러야만 합니다. 피가 정체되는 것은 우리 육신에서도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키죠. 그리고 피는 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보죠. 그렇습니다. 큰 수술을 하거나 항상 이 위기에 있는 사람들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하려고 할 때 피가 모자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온 인류의 요구에도 결코 모자람이 없습니다. 또 피는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운동량이 많으면 피는 빨리 돕니다. 맞죠? 오늘의 사람들은 운동이 부족해서 혈전이 쌓이고 기름이 혈관에 쌓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운동을 많이 하면 더욱 은혜의 피가 되고 기도와도 관련이 됩니다. 기도는 뭡니까? 호흡이니까요.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오늘 내가 살았고 다시 오늘 우리의 피 흘리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혈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 그럽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 우리를 사신 것처럼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의 피를 증거해야만 합니다. 골고다나 십자가는 곧 피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은 우리의 죄사함의 원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에 은총으로 해결되는 것을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은 고통과 죽음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희생의 각오가 없다면 남을 위해 피 흘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피는 죽어가는 생명에게 수혈을 해서 되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했어도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대체물질이 피에는 현재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인 피는 피 자체에 살아있는 물질들이 많은데 이것을 사람의 기술로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적인 영원 생명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따라 육신이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없고 죽고 거듭난 사람에게만 예수도의 생명의 피가 흐를 수 있습니다.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는 생명의 보혈인 예수도의 보혈이 흐를 수 없습니다. 거듭난 피조물, 새로 거듭난 하늘의 피조물들에게만이 비로소 예수님의 피가 흐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같은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역시 참고하겠습니다. 율법과 복음 속에서 피 흘림이 짐승의 것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건 흘리는 당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피의 효과에 미치는 사죄의 은총을 확인하는 내용이 12절에서 역시 14절입니다. 이 세속적인 개념으로도 누구의 집안이냐? 이건 뭡니까? 같은 피냐? 이런 얘기거든요. 친척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바로 피입니다. 평상시에는 별로 찾지 않지만 위기 속에서는 조금이라도 피가 튀겼으면 관계를 확인하고 서로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하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육신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육신의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을 보는 겁니다. 혈통으로나 육신으로 나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성민의 나눔, 거룩한 백성들의 나눔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피의 나눔은 이권이나 인간적 가치와 관련되지 않고 생명과 순종과 관련이 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밤을 봅니다. 이 피의 역사는 고스란히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모형이었습니다. 앞에서 봤던 대로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이 죄악의 도성인 세상에서 우리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친히 피를 흘리신 유월절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신앙에 관한 한은 이성적인 것보다 영적인 부분이 항상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는 행사는 전혀 이성적이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신앙의 삶은 항상 육신적인 유익보다 영원 속에서 유익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사신 것은 이제 내가 피를 흘리기까지 주님의 생명을 나눠야 할 이유가 됩니다. 피의 제사는 완료되었지만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효과는 이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 피에 감격하고 자신의 죄를 기꺼이 그 피에 적시는 사람들은 인종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 주 예수도의 피는 생명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루어서 죄를 없애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이끌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많은 물 속에서 죽고 거듭난 사람들의 몸에는 이미 예수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흐르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몸에 흐르는 예수도의 피를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결하고 깨끗하게 흐르게 하고 보존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앞에서도 인용한 대로 죄인 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오늘 첫 부분의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24절 상반절이고요. 결국 피의 효력과 짐승의 피의 능력의 연약성을 한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 방법이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죄의 해결 방법이었음을 성경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회적이고 한계가 있는 인격 없는 짐승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생명에는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정하고 계심이 연이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오늘 13절에 구약성경을 이용하는 말씀을 그대로 봅니다. 중요한 것은 짐승의 피는 육신으로도 사람 속에 흐르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돼지의 피가 사람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돼지의 피를 변화시켜가지고 사람에게 적용해 보려고 하지만은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겉으로 뿌리는 피는 비린내 나고 흉측해서 얼굴을 찌푸리게 만드는데 그것은 어쩌면 죄에 대한 혐오감일 수도 있습니다. 육의 사람들은 보이는 피에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죄에 대하여는 민감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을 봅니다. 그러나 다음 절은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4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성령과 관련시키고 있는 것이 염소와 짐승의 피와 다른 점입니다. 과거 율법 속에서 겉에 뿌렸던 피는 이제 골고다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과 함께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흐를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사제의 결과에는 성령의 약속이 없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렇습니다. 과거 율법 속에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죄의 도구나 제사의 도구 모두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한 다음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늘 22절에 그랬는데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라고 한 것은 생활과 관련된 어떤 것들은 불을 견딜 만한 것은 불을 통과시키고 또 불을 통과하면 타버리는 것들은 물을 통과시키기도 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물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주로 전쟁의 노획물을 그렇게 해서 정결케 했습니다. 민수기 31장 23절에 보니까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한 모든 것은 불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속에서는 예외가 없고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정결하게 되나니 라는 말보다는 사함이 없느니라 반대로 사함이 있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얘기를 역으로 얘기하면 피 흘림으로 용서를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단호한 표현으로 죄와 해결을 더욱 분명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우리 몸에서 3분의 1 정도의 이상의 피를 흘리면 육신적으로도 생명이 위독해서 수혈을 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삶을 통해서 충만하게 흘러야 내가 살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에 있어서는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긴박하고 중요한 삶의 과제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그 피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 간에 막힘이 없이 흘러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듯이 이제 우리가 피 흘릴 각오로 예수도의 피를 증거해야만 합니다. 사죄의 피를, 생명의 피를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게 곧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피는 곧 생명이고 이 생명은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그의 피로 씻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것이 확실하십니까? 이제는 성령과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살아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생명을 바치고 나누는 이 피의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